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입니다. 오바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네게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시에 있는 자들은 네게벨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니라. 아멘. 자비롭고 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새벽 미명 시간에 우리를 돕길 원하셔서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께 나와 싸우니 주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포로 귀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남방의 네겝, 또 블레셋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여러분들이 지중해 연안의 어떤 평야 지대, 그리고 북 이스라엘의 비옥한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 그리고 길르앗을 그들이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서 오바댜 선지자는 두 번에 걸쳐가지고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여기에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 그들은 결국 이제 멸망하고 비참한 이제 그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갔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반절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북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하반절에 사로잡혔던 사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고 사로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을 여기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방인들의 땅들을 이제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자,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서북부 지역에 시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곳에 속한 여러분들이 이방 지역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한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뜻 생각하기를 이 사르밧은 바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시돈이 있고 두로가 있는데 이 시돈에 속한 지역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렙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렙다 가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곳은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것이 없는 그런 땅이에요. 왜냐하면 페니키아인들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또 굉장히 강한 또 부유한 그런 여러분들이 그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번 나름대로 어제판에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 또 분열 왕국 시대의 분열 그 지도를 살펴봐도 항상 이 두루와 시돈 지역은 단한 번도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에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겔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 후 사로잡혀 갔던 그들은 이제 네겔의 성읍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스바라스에 대해서 이곳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시 땅끝이라고 불려졌던 스페인일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페인까지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바벨론의 한 성읍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북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터키, 그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지난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스바나, 소머나, 그곳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이 망하고 사마리아가 망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전 세계 곳곳에 그들이 끌려가서 그곳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스바라 지역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으로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반드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옛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의 성읍까지도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돌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넓은 곳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이제 종말론적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나라까지 전파되어져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해석이 다릅니다. 자, 공동번역에서는 풀려서 돌아오는 사람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구원자들, 해방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1차적으로 유대의 마카비라고 하는 인물을 구원자, 해방자로 이해를 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말라기와 밭의 사이가 우리가 중간기라 그럽니다. 이 중간기가 이제 그 중간기에 그 마카비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유다를 독립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스몬 왕조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요한 힐칸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을 다시 정복하게 되고 에돔 사람들을 강제로 할례를 시켜버리죠. 그리고 완전히 그 유다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완전히 그 동화시켜 버려요. 그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유다 사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들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에돔 족속 사람 가운데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왕국의 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자, 해방자를 마카비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서의 산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해석을 취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의 산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바로 에돔 족속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거세를 이해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라고 이제 여기에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는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막 이런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의 개념은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루어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빈들이나 초막 뭐 빈들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뭐 궁궐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라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권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바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를 보게 되면은 왕궁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 왕궁의 법도를 배웁니다. 왕궁 생활은 일반적인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품이 있고 아름다워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르스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셔서 사로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린 옛 땅을 회복하며 이방인들의 선까지 얻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오가다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주의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정말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세상을 통치할 자로서 품이 있고 아름답고 또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가 주께 나와 싸우니 주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